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만 자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른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 사람의 말과 또 보이지 않는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악인의 꾀를 꺾으시며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에 관한 말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쁜 일이죠. 상대가 내 앞에서 말했다면 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까지 이 말이 퍼졌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불안함은 커져만 갑니다. 생각은 자꾸 앞서서 가게 되고 마음속은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향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다윗의 무너뜨릴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수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다윗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꾸미는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기서 다윗은 원수에게서 자신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직 원수의 칼이 이 다윗에게 직접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수에 대한 두려움은 이미 다윗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공격은 이 밖에서 시작되지만 이 두려움은 안으로 파고들죠. 그리고 그 마음에 이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들의 움직임을 이 모두 알아내려고 발로 뛰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거나 사람들을 붙잡아서 이 해명하는 일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먼저 이 자신의 이 근심된 마음,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 두려움이 저를 삼키지 않도록 제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이 두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 두려움이 나를 삼키기 그 전에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과 4절은 원수들이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 원수들이 사용한 칼은 혀였고 그들이 쏜 화살은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아주 깊이 찌를 수가 있죠. 말한 사람은 오래전에 잊어버렸는데 들은 사람은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이 한 번 말하고 넘어갔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서는 수백 번 반복이 될 수 있죠.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너는 늘 그 모양이야. 바뀌질 않아. 여러분, 이런 말은 마음에 박혀서 이 자기 자신을 보는 이 눈까지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들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칼을 갈듯이 준비해서 이 어디를 찔러야 가장 아픈지 알고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의 약점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사실 가장 깊은 위로를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마음을 먹게 되면 남들은 모르는 가장 아픈 곳을 찌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은 옮겨다니면서 퍼지게 되는데 누가 처음에 말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살은 날아왔는데 화를 쏜 사람은 없는 것이죠.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런 일들이 더 쉬워졌습니다. 이 익명성과 화면 뒤에 숨어서 말에 화살을 쏘기가 쉽죠. 직접 이야기를 만들지 않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옮기거나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순간 그 화살을 함께 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한마디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왜 그 말을 하려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주는 말인지 아니면 내 감정을 풀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맞는 말도 이 사람을 베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말은 이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러분, 그들은 혼자 움직이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멈칫하게 되면 옆에서 괜찮다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자고 하면 오히려 더 나아가자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다고 언제나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이 서로를 이끌어주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동역자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감정에 이끌려가고 있을 때 잠시 멈춰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람들은 이 서로의 악에 힘을 보태고 또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악인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증거만 남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계산 속에는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서로 용기를 얻은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계획을 묘책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못을 돌이킬 방법을 찾아서 묘책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를 숨기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자기 욕심에도 그럴듯한 명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정말 옳은 것이라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믿게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라는 이 말씀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죠. 죄를 감추고 합리화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윗의 원수들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이 다윗도 한때 이 묘책을 꾸몄던 사람이었습니다. 궁전에 앉아서 편지 몇 줄을 통해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직접 칼을 들지 않은 채 숨은 곳에서 이 온전한 자를 쏘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악인의 심판만을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을 꺾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꾀도 꺾어달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말이 누군가를 향한 화살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좋은 명분으로 내 욕심을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이 시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 6절까지는 이 악인들이 자신만만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악인들은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누가 자기 편인지, 어떤 말을 퍼뜨릴 것인지, 어디에 올무를 놓을지 계산했습니다. 숨어서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4절에 보면 악인들은 온전한 자를 갑자기 쏘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사용한 방법이 자기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특히 8절은 그들의 혀가 결국 자신들을 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한 말이 오히려 자신들을 무너뜨리게 된 결과를 낳은 것이죠. 여러분, 아마 어린 시절에 이 거짓말을 해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만 해본 건 아니죠. 네. 아이가 거짓말을 하면요, 부모가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몇 가지 질문만 해도 이 아이의 거짓말이,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죠.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야 되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말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악인들의 이 사용한 이 악한 말, 그것 위에 그들 자신이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말은 이 상대만 해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영혼도 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먼저 미움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독을 품고 있으니 내 안에 먼저 그 독이 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악인의 방법으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나를 공격한 사람에게 더 독한 말로 퍼부어 주거나 나를 모함한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폭로한다면 겉으로는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어느새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맡겨야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참고 눌러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필요한 진실은 말해야 되고 잘못된 일에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를 무너뜨리는데 내 마음과 시간을 쏟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악인의 꾀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내 말로 모든 것을 해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상황 속에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직접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보고 계시니 이 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악인의 방식으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9절에서는 이 사람들의 말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 앞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죠. 다윗을 두렵게 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의 대상뿐만 아니라 말의 방향도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말이 사람을 쏘는 화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입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릴 방법을 깊이 생각하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이 마음에는 누구의 말이 오래 머물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말이 머물고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계속 되새기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없는데도 그 사람의 말이 내 안에서 이 하루 종일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의 말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제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고 권면합니다. 그 사람이 한 입만 되새기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묘책이라고 여겼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악한 꾀를 구원의 길로 바꾸셨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악인의 꾀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한 자리에서 이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 악인의 손에서 결코 좌절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이 어떻게 그의 행동으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된 사람이 아니죠. 자기 죄를 숨기려는 그 자리에서 이 나단 선지자의 고발 앞에 돌이켜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미움도 없고 악한 생각도 없다는 뜻이 아니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제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이렇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옳다는 것을 좀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두려움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모든 상황을 확인한 뒤에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먼저 마음의 자리를, 그 평안함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원수에게 붙들려 있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문제의 결말이 다 보이기 전에 다윗이 먼저 피할 곳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말이 지금 마음의 화살처럼 박혀 있습니까? 그 말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풀이하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고 그 상처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진실은 말하되 악한 말로 맞서지 말고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혀와 마음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말이 누군가에게 화살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한 명분으로 내 욕심을 포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묘책을 내려놓고 주님께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묘책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죠. 내가 잘 대처해서 살아남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영리해서 그들을 이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악인의 꾀가 아무리 치밀해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무리 날카로워도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악인은 숨어서 이 사람을 쏘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숨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이 더 좋은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삶의 처세와 묘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말보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인의 꾀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끝내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과 보이지 않는 상황에 붙들리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와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함과 두려움까지 주님의 손에 맡기며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